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그 옆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본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이제 그 교회에 그 자신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그러고 보니 주님이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렇게 세 차례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구약은 앞으로 올 소망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견디고 또 그 험난한 시간들을 견뎌내는 과정이라면 물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고된 과정이 있죠. 그러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막연한 그리고 실수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한 삶으로 한 육체로 한 실존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부활로 말미암아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다. 그러니 너희가 누가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지위에 도달했으니 한번 마음껏 하나님처럼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이야기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주님이니라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식의 어법을 구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의 상황이라면 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가정하여 아버지께서 하셨을 것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 원래 좀 말이 좀 늦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소리도 되게 반갑게 들려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이를 재우려고 이렇게 같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이제 잘 자 했더니 저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빠 TV 늦게까지 보지 말고 일찍 들어가서 자. 거실에서 자지 말고 안방 들어가서 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초등학교 1학년이 제가 너무 당황했지만 이렇게 우리 애가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특한 면도 있었는데 저는 그 제 아이에게서 누구를 봤을까요? 예, 저의 아내를 보죠. 저의 아내가 하는 말을 제 아들이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배우는 시간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뭐 지역에 따라, 또 자라는 어떤 그 성장 배경에 따라 이렇게 말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말을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도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헬라어로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로고스는 이성이라는 뜻도 있고 말이라는 뜻도 있고 뭐 이해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우리가 영어로 무슨 무슨 학문 하면 무슨 로기라는 말이 많이 붙죠.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학문, 무엇에 관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청년부 중에 가장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맡고 있는데요. 26에서 31살 되는 이제 청년들입니다. 이제 대학원생들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 초년생들도 있고 이제 구직 활동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들의 이렇게 말을 이렇게 들으면 이 친구가 무슨 전공을 하는지 그리고 교수님이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얘기라고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교수님이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은연중에 이제 이렇게 깔려 있죠. 사회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학의 언어로 이 세계를 바라볼 것입니다.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물리학의 언어로 이 세계를 바라볼 것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떤 언어가 다른 생활 세계에서도 이렇게 표출되기도 하죠. 우리가 이 세계를 섬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한 영역의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전문성을 획득해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전문성에 우리가 이렇게 갇혀서 보다 보편적인 어떤 그 인간이 갖춰야 되는 태도를 가끔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종의 그 전문가의 오류라고 할까요? 아무리 그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러한 아이들에게 잘 먹히는 어울리는 가르침에 어울리는 언어를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집에 와서도 이렇게 다른 가족들에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에 오셔서 다른 우리 뭐 부역 식구들이나 다른 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 사용한다면 좀 곤란하겠죠. 장로님 거기 똑바로 줄 서서 화장실 들어가세요. 갔다 와서 손 씻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서로 좀 난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언어를 이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습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그 세계에 함몰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여 상대를 내 틀에 맞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린 좀 더 근원적인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교회에 와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 활용됐던 전문적인 용어들, 전문적인 말씨들, 전문적인 어떤 언어들이 이 교회에 와서는 이것들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처럼 직접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때도 있지만 또 여기 와서는 교회의 언어를 새로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아마 이 수십 년간의 그리고 오랜 기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마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란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제가 우리 남성 성가대를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남성 성가대 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직장이 없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직장이 없거나 할 일이 없거나 시간이 많이 남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뭐 1년 지나고 뭐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제 익숙해지고 알아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분이 왜 여기 와서 저 왜 저걸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남성 성가대를 보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뭐 어떤 분들 굉장히 직업도 다양하시고 처지도 다양하시고 고향도 다양하신데 출신도 다양하신데 성가대 지휘자님의 지휘 아래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성 성가대가 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다 괜찮은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굉장한 메시지죠. 이게 바로 교회가 갖춰야 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말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 딱히 필요한 그 찬양을 해주셨는데 괜찮아. 하나의 직업군에 계신 분들만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연령대에만 계신 분이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출신 지역이 같은 분이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연령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종사하시는 직업군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괜찮아 각각이 괜찮아 괜찮아 해서 우리 모두가 만들어내는 괜찮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라는 이 메시지만큼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메시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의 주제를 다 얘기해버렸네요. 이대로 끝내야 되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의 언어가 어떤 언어였는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놀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이렇게 놀라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기적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깨달지 못하죠. 그래서 60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너무 초월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자칫하면 기독교 신앙을 어떤 그 초월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여 현실과 무관한 것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한 육체, 한 분의 실존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어떠했죠? 주님이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난 사건 기억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나한테 물 좀 줘라. 얼마나 구체적인 말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너 이 물 떠오기 싫지.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내가 지금 보니까 당신 선지자인데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할까요? 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디 사마리아 여인을 3층천으로 끌고 올라가서 이게 하나님의 세계다라고 보여줘서 신앙을 갖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의 현실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물 길어 남의 눈을 피해서 물 길러 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간이시라면, 하나님이 30대 유대인 남자로서 일반적인 그냥 편견을 갖춘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유대인 남자라면 보여주셨을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분, 나의 처지를 이해하는 분, 나의 영적인 필요를, 나의 근원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못 알아들을, 인간이 못 알아들을 얘기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어떤 성장 배경과 그 사람이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이해 수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창조의 때에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세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이 공간, 이렇게 중력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조건과 이런 한계를 지닌 이런 자연 만물이 있는 이 세계를 주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파멸로 흘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드리는 그런 아버지와 사랑의 연합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한 인생은 어떤 삶인가? 우리 주님이 한껏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르는 말이 영이다. 내가 너희한테 이르는 말이 생명이다. 내가 너희한테 이르는 말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 의도하셨던 그 일이 지금 너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일은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부터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얘들아 너희는 이제 고아가 아니란다. 얘들아 이제 너희는 가인의 후손처럼 온갖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온갖 문명을 일으켰고 돈도 있고 곡식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처절함에 비명을 지르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얘들아 내가 아버지의 음성으로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란다. 아버지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포도나무가 가지와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나는 너희와 엮여있는 신이란다. 나는 너희를 생각하고 있었단다. 언제부터요?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너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다. 그리고 가장 내가 생각하기에 최적의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시절에, 제일 최고의 모습으로, 제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최선의 모습으로, 최선의 조건으로 지금 이 시대에 너의 그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이란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며 그런 너와 영원히 거하기 원하는 교제하기 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그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좀 하자면 비너스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금성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이렇게 보고 보는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수준과 범위를 뛰어넘는 어떤 것에 외경심을 느끼죠. 그리고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라고 어떤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금성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는 마르스보다 화성보다 더 하나님 앞에 늠름하고 명예롭고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금성은 어제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00년 전에 안 계셨잖아요. 1000년 전에 안 계셨잖아요. 인류 역사상 지금 딱 이 시점에만 한 번 불타오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발휘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에 없던 무였던 존재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100년 전에는 없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데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호명으로, 그 놀라운 언어로, 그 놀라운 말씀으로 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 한 번 존재하는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 주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호명되어 부름받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녹음한 음반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CD나 LP나 혹은 뭐 MP3나 이런 그 음악보다 실제 한번 가서 듣는 라이브 연주가 훨씬 더 가격이 비쌉니다. 왜 비싸죠? 한 번이잖아요. 거기에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제 조건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가끔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기왕 태어나게 해주시려고 했으면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왜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조금 더 좋은 시기에, 조금 더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숨쉬고 있는 그 시간,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세계, 네가 지금 너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시대, 내가 고안하고 내가 고심하고 내가 큰 뜻을 품고 지금 너에게 최선으로 내가 허락한 것이란다. 왜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 우리가 무엇을 또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그 요한복음에는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약 500여 명의 지체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주님이 나타내셨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좀 약간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별 영향력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다 제각각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여인들은 여인들대로, 도마는 도마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뭐 다 다르죠.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너희가 내가 부활하여 부활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인간 예수의 형상을 너희가 그대로 본받는 게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순종의 중요한 전형이시기는 하십니다만 베드로는 주님과 달랐습니다. 요한도 주님과 달랐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님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 다른 그들의 인생에 부활의 능력이 이제 펼쳐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걸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의 주님이 모든 것을 무화시키고 모든 것을 죽음으로 수렴시키고 하나로 통일시켜버리는, 없애버리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부활로 뒤집어 엎으셔서 무에서 다양함을 만들어내시는, 없던 것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여러 다양한 존재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창조의 능력을 한껏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일로 이제 교회가 열리고 제자들의 사역이 열리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 21세기에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한 다른 이들을 대할 때에 서로에게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들은 어찌 보면 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젠 끝났다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로 인한 소망을 얻게 되죠. 이제 제자들의 관점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힘든 일이 그 다음에도 물론 있었겠죠. 핍박이 있었겠죠. 어려운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죽음보다 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으십니까? 전에는 이삭이 이렇게 기침이라도 하면 아유 제가 감기 걸려 죽으면 어떡하나, 이삭이 어디 사냥하러 간다 그러면 어디 저기 무슨 들짐승 만나서 먹히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아버지로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그런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별로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잖아요. 그 어떤 위협도 죽음보다 크지는 않은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약간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생각하죠.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옆에서 계속 좀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야, 너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 너 그때 집 나갔을 때, 1년 됐을 때 너 그때 도대체 뭐 했어? 집에 돌아온 지 100일이 지났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또 1년쯤 지난 다음에 너 그때 집 나갔을 때 너 뭐 했어? 네가 그럴 수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야 된다면 이 큰 아들은 약간 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형으로서의 어떤 그런 멋짐과 형으로서 마땅히 구를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일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귀하게 여겨야죠. 귀하게. 저에게는 한 15년 전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서너 살 어린데 친구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물론 이제 우정의 관계를 쌓다 보면 위기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하죠. 그 친구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저에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좀 약간 피곤한 친구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도 이제 미주알 고주알 뭐 이런저런 정보도 얘기하고 무슨 이렇게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클래식 연주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귀찮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친구가 한 7년 전쯤 소식을 끊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뭐 두 번, 세 번씩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6개월쯤 지나면 다시 나타날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년쯤 지나면 다시 나타날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뭐 1년에 한 번 답이 올까 말까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쯤에 저는 제 마음에 그 친구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친구가 어디 가서 죽은 건 아닐까? 이 친구가 과연 살아있을까?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이 친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을 하게 됐고 다시 예전처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 주시네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친구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전처럼 저를 귀찮게 합니다. 한밤중에 1시에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2시에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지겨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야, 이렇게 얘가 나를 귀찮게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왜요? 저한테는 죽었다가 살아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라는 것, 우리가 서로를 주님이 공급하듯이 서로 공급하라는 것, 이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왜 없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같이 모이면 뭐 조회에서 구역에서 뭐 남성관계는 없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우리가 서로 내 취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때로는 정죄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상대를 틀 지우고 판단하고 싶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쟤는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 아니니 괜찮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옆에 있는 그분이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마음속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쟤는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 아니니.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은 여전히 복잡했을 겁니다. 베드로 여전히 설쳤을 거고요. 도마는 여전히 의심이 많았을 거고요. 서로 티격태격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시는 거죠? 얘들아 이리 와라, 우리 같이 밥 먹자. 얘들아 이리 와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얘들아 이리 와라, 우리는 한 가족 아니니, 우리는 죽음을 같이 통과한 사이 아니니, 우리는 하나님이 전 우주의 시간 속에, 전 인류의 시대 속에 정말 만날 수 없는 그 확률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의 교회로 묶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주셔서 같은 시대와 같은 공간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한껏 서로 품어주라고, 한껏 서로 감싸 안아주라고 그렇게 붙여주신 형제 아니니, 내 동생 아니니,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함께 대하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향해 관심을 가지시고 궁금해하시고 신경 써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70대 남성 노인이었으면 그렇게 하셨을 것처럼 해주십시오. 주님이 50대 한국에 지금 살아가는 여성이었으면 했을 것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서셔서 교회를 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구속을 일으키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생명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죽었다가 살아난 가족을 보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신 그러한 식구를 함께 보는 심정으로 서로를 대하며 귀히 여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대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를 사랑으로, 능력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포교회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